사실 그때 죽임당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죄 없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뭐 당한 겁니까? 순교 당한 겁니다, 순교. 그러니, 걔들이 천국 가겠어요, 지옥 가겠어요? 예? 제가 옛날에 어떤 젊은 청년한테, 이렇게 어린아이를 죽은 애들은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화를 내고 달려들더라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다 지옥 가죠? 야, 그래서 자기가 그 어린애로 나가지고 여기 2살 정도 돼가지고 죽었으면 그런 얘기 할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한번 1장 볼까요? 신명기 2장. 이게 성경에 근거 없이 얘기하면 안 되죠, 물론. 근거 없는 건 모른다고 그러죠. 신명기 1장입니다. 1장 39절. 또한 너희가 먹이가 되겠다고 말했던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아마 천국 가보면 아이들이 많을 거라고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유산한 애들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엄청나 많죠? 예? 그럼 그 애들이 전부 지옥 가겠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다 정말 형편없이 살고 예수도 안 믿고 죽을 바에야 어릴 때 죽는 게 낫죠. 예? 어릴 때 죽는 게 낫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저주받은 데서 낳다가 그냥 낳는 중에 죽는 애들도 많죠. 그죠? 그막 낳다가 죽는 애들도 많은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데려가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옛날에 아예 낳다가 수술 못해가지고 수술 못할 때. 여기 보면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였다고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어? 엄청나죠. 이게 사탄에는 죽음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이 죽인 게 이게 이 테러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목숨을 뭐 아주 뭐 파리 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자기 목숨도 그렇죠. 사탄에 들어가면 자기 목숨도 그렇게 버린다고요. 그게 용감한 게 아니죠. 사탄에게 속은 거죠. 그래서 17절,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졌으므니 말씀하시기를 라마에서 슬퍼하고 울며 크게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자식을 위하여 우는 것이요 그녀가 자식들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원치 아니하더라 함이라. 19절. 헤롯이 죽으니 보라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주의 천사. 어? 주의 천사가 angel of the Lord죠. angel of the Lord. 근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로드가 세 가지 있죠. 이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로드하고 이로드하고 나오죠. 전체 네 개가 LORD가 대문자인 거. L만 대문자인 거. 전체가 소문자인 거. 이거는 바로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부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날 때. 그다음에 이 로드는 제2위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날 때.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 로드는 이제 사람 사이에서 이제 주종 관계. 예를 들어서 사라가 남편 보고 주님, 주여 그럴 때 로드 그랬죠. 마이 로드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주의 천사 그럴 때는 말이죠. 주의 천사 그럴 때 여기 보면은 여기서 주의 천사 그럴 때는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영어로 L자만 대문자죠. 그렇죠? 에? 그런 게 뭔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제2위신 그리스도가 보낸 천사입니다. 보낸 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천사라는 뜻은 실제 주님이 나타나신 것과 똑같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는 주님이 나타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뭐라는가 하면은 현현이라고 그래요. 현현. 여러분 그 한자 이게 앞에 오나 이게 앞에 오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앞에 오죠 이게. 하여튼 어느 게뭐 현현이라고 한자가 이런데 하여튼 나타난다는 뜻이죠. 나타난다. 현현이라는 거는 천사가 나타났는데 사실은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걸 바로 그러니까 옛날에 막 그냥 천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했어요? 기도원 같은 사람은. 아우,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랬죠. 그럼 네가 죽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자리를. 여호와 샬롬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죽지 않고 살았다고. 그게 진짜 평강이라는 뜻은요. 마땅히 죽을 자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 안에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그 평강은 죽는 자리에서 살아날 정도로 평강이에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는 이번에 그 테러 날때 그냥 구사 일생으로 살아온 사람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나중에 야, 어? 그 안에 있었으면 정말 엄청나게 비참했을 텐데 마음이 평강이었습니까?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을 때 오는 평화, 이게 바로 평강, 이게 피스죠. 네, 피스.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 가거든 제일 먼저 이 집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할 때 뭐라 합니까? 샬롬, 샬롬 그런 거예요. 그 샬롬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그들은 전쟁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만나면 샬롬, 샬롬 그런 거예요. 어? 죽지 말라고. 이 주의 천사는 그런 걸 얘기하죠. 꿈에 나타났다. 아, 그래서 20절 말하기를 일어나 그 어린 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어린 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고 하니. 아, 신학자들 얘기가 한 4년 정도 애굽에 피신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주님의 그 출생을 기준으로 그 서기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1996년이 지금 달력으로 예수님 탄생한 2000년입니다. 1996년이 예수님 탄생. 그러나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은 지금 훨씬 넘었죠. 2030년 됐죠. 왜냐하면 365일이니까. 360일이고 세상 달력은 365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를 할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부친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를 통치한다음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꿈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 나사렛이라는 성읍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상고하기 전에요. 요거 제가 읽고 얘기를 못 드렸는데 요거 좀 참고적으로 좀 들으세요. 참고적으로. 이건 성경에 나온 걸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니까 어느 쪽으로 온 겁니까? 서쪽으로 온 거죠. 서쪽으로. 서쪽으로 와서 좋은 일이 있었죠. 메시아를 만났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메이저 이벤트들이 많은데 되게 서쪽에 있던 사람이 동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에게 저주받고 쫓겨날 때가. 어?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질 때 어디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쫓겨났어요. 동쪽으로. 동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누가? 창세기 3장 24절. 예, 동편. 아담은 이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아담은 동쪽으로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인이 말이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쫓겨났죠, 결국. 어디로 갔습니다?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가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에녹성을 쌓습니다. 예? 저주받고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곱이 말이죠, 야곱이. 사기치고 그러다가 결국은 형한테, 죽임당할까봐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 땅으로,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으로 도망갔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포로 잡혀갈 때도 동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다윗이, 압살롬이 막 죽이려고 따라올 때요. 사무엘하에 보면은, 16장에 보면은, 16장부터 18장에 보면은 동쪽으로 계속 피신해 갔어요. 동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자전할 때 어떻게 돕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돕니다. 지구가. 서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태양이 동에서 뜨는 거예요. 그죠? 지구란 건 뭐죠? 지구가 거꾸로 가는 거죠. 태양하고.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범죄했죠. 죄 많은 세상 아니에요. 죄 많은 세상이 태양하고 거꾸로 돈다고. 태양은 누구를 상대합니까? 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한다고. 달은 어떻게 해? 달은 태양하고 똑같이 자전합니다. 달은 누구를 상징해요? 성도를 상징하죠. 달이라는 것은 태양으로도 빛을 비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세상 빛이 돼가지고 진짜 빛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가지고 빛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는 달 같은 성도들이죠. 그러나 지구는 거꾸로 돈다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서 축복받은 자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동방 박사들 같은 경우 그렇죠. 그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동쪽에 있다가 서쪽으로 가겠어요. 서쪽으로. 주님이 서쪽으로 인도해가지고 축복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을. 응? 창세기 12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또 야곱이 이제는 고난을 많이 받고 이제는 참 터질 때 터져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쪽으로 와가지고 야곱한테, 자기 형한테 회개하고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동쪽에서 바벨론 쪽에서 서쪽으로 바꿔. 사해를 넘어서. 또 민수기 19장에 나오죠. 19장부터 25장까지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될 때도 에스라에서 느헤미야 보면은 그것도 동쪽 나라에서 서쪽으로 옵니다.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되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그러십니까? 아시아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거기 못 가게 하고. 마케도니아, 빌립보, 서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방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죠? 예. 이게 참 보면 희한한 일이 있어요. 이거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럽적으로 먼저 갔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또 태양은 동에서 서로 돌죠? 태양이? 동에서 서로 가잖아요. 그죠?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의 태양이죠. 예. 세상을 역행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 그 다음에 성소에서 말이죠. 지성소로 가는 방향이 바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성소로 세상으로 나가는 게 바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렇다는 걸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쪽에 저주받은 데서 서쪽으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축복을 받은 거죠. 예. 다시 마태복음 2장 23절에 돌아가서 거긴 나사렛이라는 성읍에서 사는데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룬다 그랬죠? 여러분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뭡니까? 나사렛. 이게 나실린이라는 뜻이면 나실린. 나실린이라는 게 뭐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 나오죠? 어? 어디 나옵니까? 삼손에 대해서 나오죠? 삼손에. 그죠? 삼손의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술인의 조건이 나오는데 머리도 깎으면 안 되고 여자도 가까이 앉으면 안 되고 술도 마시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죠? 사실 그거 안 했죠. 그죠? 안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사렛이라 부른다는 것은 뭔가 하면 주님도 나실인처럼 사셨다는 얘기예요. 나실인처럼. 예. 그래서 이제 이 마태라는 사람은 이 선지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가 이건 분명히 영감으로 알았을 것이다 하는 이런 추측을 낳게 하죠. 예. 마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참 마태가 참 세리 출신인데도 성령 안에서 이 성경을 기록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가 성령 안에 충만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2장을 마칩니다. 3장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무렵에 침례인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고 하니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여러분 들은 분 많이 들은 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고 그럴 텐데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킹덤 오브 뭡니까? 헤븐이죠. 가까웠다는 게 바로 이게 뭐 at the hand의 뜻이라고요. at the hand면 손 길이만큼만 있으면 천국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천국이 왔습니까 지금까지? 에? 지금 이 침례 요한 존 더 바티스트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응? 여러분 말라기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서 4장 5절 보면은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말라기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끝에 단어가 영어로 보면은요 컷이에요. 컷. 구약은 컷을 끝나요. 저주로 끝나. 저주로. 그래가지고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예? 그러다 이제 은혜의 주님이 이제 오시려고는 장면인데 먼저 존 더 밥티스트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쳤다고요. 국가다. 킹덤이다.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하네요. 이 나라의 요소가 뭐죠? 나라가?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너희가 그런 그 광야가 이스라엘 땅이고 영토가 있고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근데 둘은 있는데 하나 가지고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어났죠 이미. 태어났죠. 근데 그가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뜻이라고요. 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천국 그러면 어디 생각하죠? 하늘을 생각하죠. 하늘을. 에? 이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병폐라고 이게. 옛날 하늘님을 섬기던 사람이라서 우리 민족이. 그래서 천국 천국 그런데 뜻도 없이 천국이라고 그래. 천국이라고 그래. 에? 예수 천당 그럴 때 하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에?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성이 있다고 이거. 에? 그래서 요즘 보면 천주교나 여화 중에서는 하나님 안 그러고 뭐라 그러죠? 하느님 그럽니다.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하고 하나님. 옛날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랬거든 옛날에. 근데 어느 날 싹 바뀌어서 하느님이 보호하사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비슷해 보이죠? 근데 하느라는 게 뭐죠? 하느가? 하느는 헤븐이란 뜻이에요. 헤븐. 하늘이란 뜻이에요. 하늘님이란 뜻이라고. 하늘님을 번역,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하느님 그러는 거예요. 이게 천도교에서. 어? 그 다음에 하나는 뭐죠? 갓을 얘기해요. 유일한 갓. 갓과 헤븐이에요. 이렇게 된다니까, 이게. 어?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속는다니까. 여기서 침례 요한이 천국에 가깝다는 거는 이제 왕이 곧 오신다는 얘기예요. 어? 곧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낙이 타고 입성했잖아요. 그렇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입성했죠. 이제 나오죠. 나중에 보면은. 그렇죠? 어, 그거 예언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왕이 왔으니까 백성들은 깨끗해진다. 아베의 마음, 자식의 마음을 아베에게로 돌이킨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이 침례요한이 이게 엘리야냐 그렇게 물었다고 뒤에 가면 나와요. 그럴 때 그가 엘리야이지만 너희들 그를 대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엘리야가 언제 오는가 하면 크고 무서운 날 주의 날에 온다. 심판날에 온다는 거거든. 이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요한계시록에 나가 13장 가보면 엘리야가 와요. 와가지고 목 잘라 죽어요. 거기서 또.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죠?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또 내려옵니다. 죽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전혀 맛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죠? 에녹밖에 없어요. 에녹. 그 에녹은 바로 우리가 지금 시대 주님 오셔가지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우리 휴거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그 사람이. 예? 세상 말도 그런 말 있죠.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 왜 히브리서 나오죠. 9장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죽은 애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정했다고 그러는데도 예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이게 휴거되는 사람이 그만큼 예외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 이거를 진짜 바라보고 믿는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음은 죽으려 나오게 돼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여기서 이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는 바로 왕이 이제 태어났으니 이제는 왕을 맞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런만 가져 안 된다. 너희들 400년 동안 말씀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정말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다른 데 보면은 막 세리가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를 늑장치 말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고 군인들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너희들은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월급으로 족한 줄 알고 괜히 뇌물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덩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다 고백하고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 왕을 맞이하는 그러한 이게 단계였습니다. 이게. 근데 주님 뭐라 그랬죠? 너희가 거듭나자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제가 나중에 하겠지만요. 킹덤 오브 가십니다. 그거는. 킹덤 오브 가세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옛날 성경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뭐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어디 이루어져요? 첫째?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그렇죠? 둘째 어디 이루어져요? 나중에 진짜 하늘에 이루어지죠. 하늘에 새 예루살렘에게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진짜 가죠. 거기를 우리가 사는 동안은 마음에 있고, 이게 모형이죠. 모형이 샘플이 우리 안에 있고, 샘플을 보여주면은 그 사람들이 샘플을 보고 저기를 바라보게 돼 있죠. 샘플을 보고, 그러니까 진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마치 이 천국을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옛날에 성경 거듭나고 읽을 때 금방 온다는 거 왜 안 왔지? 안 왔지? 이렇게 의심했는데 전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참 왕국이다, 킹덤이다, 킹덤이 온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한 겁니다. 3절 보면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사람이라. 말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에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였느니라. 여러분 다 아시지만 한번 이사야서 한번 40장을 찾아보십시다. 이게 이사야서 40장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이사야서가 총 몇 장입니까? 네? 66장 안에요.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여기 이사야서가 66권에다가 39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진노가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구약이 뭡니까? 구약이. 구약이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죄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그런데 이제 40절부터는 그 어떻게 나온 거면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려놓고서도요. 아이고 내가 이놈을 너무 때렸구나. 여러분 자식들 옛날에 때릴 때 그런 적 없어요? 때려놓고 보니까 아이고 너무 때렸구나. 내 성질도 좀 불화했구나. 이럴 때 좀 미안한 감이 있죠. 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주님도 그런 말이죠. 그냥 이놈들 때려놓고서 나중에 보니까 아유 배나 맞았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곱게 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언서죠. 이사야가. 예언서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는 거죠. 그죠? 위로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 은혜를 주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 성경은 마지막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첫 번째 1장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뭐 이런 게 나와요. 천지 창조가 나온다고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참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롭다고요. 이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깨달으면은 거기서 우리가 엄청난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예. 그 지금 보면 전도인들이 말이죠. 사실 내가 전도인들은 여기 나오라고 그러는데 전도인들이 너무 성경을 모른다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할 말이 별로 없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것밖에 못해. 지옥이 어떻다는 걸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다 나와 있거든. 그걸 설명해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요것만 하니까 사람들에게 그걸 못하는 거야. 여화증인들 만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여화증인들 만나면 말을 할 게 대항이 안 되는 거야. 말씀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 여러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가져라 그랬죠. 그죠? 그죠? 성령의 소드 검인데 보세요. 이게 칼 아닙니까? 이게 찌르는 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래. 소드가 뭐죠? 영어로 보니까 SWORD인데 이걸 둘을 짜게 되면 어떻게 돼요? S는 스피릿, 홀리 스피릿이고 그 다음에 워드 안에요. 성령과 말씀이 딱 붙잡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탱탱한 사람들은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환상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나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양날 가진 칼처럼 활력 있고 날성 검처럼 뭐라 했어요? 살아있고 그랬죠. 사람들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다 그랬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딱 하면 그게 칼이다 그걸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영과 혼과 몸이 있잖아요. 영과 혼과 몸. 이게 태어날 때 영이 죽어 나오고 이 혼은 몸하고 딱 붙어가지고 이 몸이 하는 대로 혼이 다 죄를 지니까 이게 몸과 혼이 영은 어차피 죽었으니까 몸과 혼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내 말씀을 꽉 찔러가지고 영과 혼 사이를 찔러 쪼개고 이 사람이 받아버리면 영이 살아나고 찔러 쪼개니까 영이 찔러가지고 영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성령으로 살리고 말씀으로 살리고 그럼 혼이 구원받고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이 몸이 몸까지도 어떻게 돼요? 말씀이 들어가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그래가지고 영혼 몸이 다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 몸.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성령에 해당되고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해당되고 몸은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범죄했을 때 그 형상을 잃어버린 거죠. 구원받는 것은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은 죄를 졌기 때문에 어차피 버려야 된다고요. 흙이가 흙으로 돌아가죠. 버리지만 나중에 새 몸을 입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됩니다. 사탄은 영과 혼은 절대 손을 못 댑니다. 망까지만 와가지고 깔짝깔짝 거리지, 깔짝깔짝 거리지, 절대 혼과 영은 손을 못 댑니다.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겁낼 게 없죠. 마귀 아무리 지랄해도, 정말 지랄이죠, 마귀야. 그죠? 이럴 때 욕 한번 하는 거지, 뭐, 어떻게. 그래도 우리 몸이나 건드릴까, 마음이나 건드릴까, 하나님 볼 때 마음도 몸속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 혼은 나 자신이 혼이라고요. 마이셀프가. 그게 내가 전도할 때 그래요, 가끔. 사람들한테 몇 시간들한테 이게 너냐 그런다고 이걸 이게 꼬집으면서 이게 너냐? 네 몸이지, 네 몸. 넌 어딨냐 그럼? 네가 어디 있느냐? 소크라테스가 몰라가지고 자신을 알아 그런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 거죠. 생각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봐야 알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 그게 내가 910 와가지고 형제 보고 너 구원 받았냐? 그러니까 구원 받았대. 그럼 너 구원 받은 거 어떻게 하냐? 성령이 계신데. 그럼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당황한 거야, 이 친구가. 당황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런 거지. 야, 나 감탄했어? 그럼 마리오 형제 동생 말이야. 야, 보통 크리스찬 물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믿나래. 그럼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대. 어떻게 알아요? 그럼 벌써 헤매기 시작한다고. 우린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죠? 뭘 느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나중에 느껴져지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죠. 말씀 때문에 내가 자유하는 거지 느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멘. 그 사도바울과 신라는 그 감옥 들어가서 찬송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딘지 함께 하시니까. 아멘. 함께는 안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고한 그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나온 것처럼 바로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렇게 회개하라는 이것이 나왔다. 근데 바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세요. 회개하고 왕을 맞을 준비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4절. 3장 4절 마태복음. 이 요한은 약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성은 메뚜기와 야생꿀이더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잘 아는 거 읽어 보세요. 열왕기하 1장 8절. 열왕기하에 누가 나옵니까? 엘리야가 나오죠.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자 왕이 말하기를 그는 티세빈 엘리야니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엘리야가. 네, 엘리야가. 나중에 보면 주님이 엘리야가 왔지만 너희가 그를 임의로 대화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요 아마 이 영접했으면은 침례 요한이 엘리야로 끝났을 거예요. 그리고 끝났을 거라고.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큰 경륜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이런 일에 허락된 거죠. 5절.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의 모든 지역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러나 그가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의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오 독사의 세대야 누가 너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느냐. 여기 다가오는 진노가 뭡니까? 다가오는 진노, 심판을 얘기하죠. 이 침례 요한은 말이죠. 침례 요한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것까지도 여기다 얘기한 거예요. 얘기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진노에 다가오는 진노. 아니 그들이 뭐 금방 뭐 진노 받았나요? 뭐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다가온다는 거, 다가온다 이럴 때 이거를 우리가 근시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 전체로 봐야 됩니다. 이건 재림을 얘기합니다. 바로 말라기 아까 4장에 얘기한 걸 얘기합니다. 예.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니까 수천 년에 오냐, 백 년에 오냐, 십 년에 오냐, 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볼 때는 바로 오는 거, 바로 오는 거. 우리가 볼 때는 먼 거지만요, 하나님 볼 때는 바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곧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 구약의 엘리야는 누구 앞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까? 누구 앞에서 막 죄를 지적하고 그랬습니까? 아합왕 앞에서, 그렇죠. 아합이 범죄할 때 아합한테 가서 너 이렇게 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어?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죽이자고 그러니까. 어? 엘리야는 아합왕 앞에서 막 그냥 선포를 했고, 이 침례자는 누굽니까? 사실 헤롯 왕이죠. 헤롯 왕. 헤롯과 그 일당들. 어? 그 당시 유대 왕한테 선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때 엘리야가 온다 그랬죠. 그 엘리야는 누구한테 선포하겠어요? 바로 엘리야는 적 그리스도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전부 같은 거예요. 따져보면 11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하리라. 1260일이 몇 년입니까? 3년 반이죠. 3년 반,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 환란 때 우리 휴거된 다음에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지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또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 이건 누가 했죠? 모세가 했죠.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앞에서 정면에서 이렇게 한 거죠. 옛날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바로 앞에서 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이 헤롯 왕이라든가 또 뭐 모압 왕이라든가 또 아합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고 침례 요한이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마지막에 올 선지자 엘리야를 예표하는 거죠. 성경은 반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사건도 우리에게 다 관련이 되는 거죠. 그 속에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찌지 않으면은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게 말씀을 모르면은 말씀은 전부 앞에 걸 예언한 건데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바라볼 게 없으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면은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죠. 요한에서 5장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럼 믿는 자는 누구냐? 뭐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게 뭐죠? 그분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의로 통치하시고, 우린 그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냥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 나 위해서 죽으시만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이게 아니라 앞으로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런 통치권을 주고 왕 같은 세상이라고 떠드는데 그 뜻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은 왕 중에 말고 나는 왕 같은 세상으로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앞으로 살 때 말이죠. 지금도 그렇지만은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게 하는 거 제사장 역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말이죠. 예?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 계시고 지금 하늘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결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특별히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신약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말씀을 모르게 되면 앞으로 이럴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허전해져가지고 그 속이 세상 걸로 차게 되니까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바로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그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믿음이라는 게 앞으로 올 거를 실장으로 삼는 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의지로 믿습니다. 그건 신념이죠. 믿음과 신념은 다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돼 가지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진짜 바라보는 거고, 신념이라는 거는 내 생각으로 막 그냥 내가 막 이거 하면 된다 막 이런 거, positive thinking. 신념이라고 이게. 신념도 좀 되긴 돼요. 신념도 되게 이 세상에서 물질 세계에서는 된다고요. 되긴 되지만은 그게 결국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일은 이루지 못합니다. 이왕에 우리는 신념 가질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은 신념을 가지고서도 성공하잖아요. 쌀장사하던 돌아가신 정주영 씨는 하면 된다 요구 가지고 재벌이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신념으로 하니까 된다니까. 근데 되게 하면 된다고 그러다가 지가 스스로 신념이 없어져 가지고 지가 꼬꾸라지니까 안 되는 거지, 끝까지 나가면 되게 돼 있다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교회들도 보면 뭐 구호를 막 외치는 데도 있는데, 물론 좋아요. 구호 외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해서 말씀 한 절을 놓고 그 말씀, 그 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놓고 하는 게 낫지. 교회에서도 하면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사실. 이거는 혼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0절, 또한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나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라. 이것은 결국은 앞으로 이제 지옥에 던져질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이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도 침례 주고 불로도 침례 준다는 얘기죠. 12절. 그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이 어디입니까? 세상 아닙니까?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세상은 이 타작마당 아닙니까? 알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죽정이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 아니에요? 꺼지는 불로 태우시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뭘 줍니까? 성령을 주죠. 그죠? 성령. 그죠? 성령. 이런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성령 침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가지고 내 영이 거듭날 때 그걸 성령으로 침례받았다 그래요. 내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성령 침례는 사역의 영입니다. 사역의 영. 성령으로 내가 충만함을 받는 거죠. 충만함을 받는 거. 이걸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여기 불로 침례를 준다는 거는 불로 침례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요즘은 불받으라, 불받으라 많이 그러대, 부흥사들이. 불받으라, 불받으라는 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불같은 성령 충만할 수 있지만은, 불같은 성령도 있고, 뭐, 바람같은 성령도 있고, 비둘기 같은 성령도 있고, 또 무슨 성령이 있습니까? 물같은 성령도 있죠. 다 역사가 다릅니다. 어떨 때 보면 그렇게 비둘기처럼 임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로마리 목사님 교회 갔을 때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잔잔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어떤 때는 막 그냥 불같이 말할 때가 있고, 달라요, 그때마다. 사정마다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주님이 성령과 불로 침례 준다는 거는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13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있는 요한에게 오셔서 그에게 침례를 받아 가시더라. 그러나 요한이 말리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의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 오시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하시니 이에 그가 허락하더라. 여기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뭘까요? 율법의 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지금 요단강에 오실 때가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구약 시대죠. 죽기 전이니까. 신약이라는 거는 뉴 카베넌트인데 약속한 사람이 죽어야만 저러겠죠. 유언은. 그렇죠? 이게 신약이라는 게 유언입니다. 유언. 주님이 죽으시면서 준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게 안 되죠. 부모의 재산이 부모가 죽어야만 잡게 되죠. 근데 옛날 유대 나라에서는 부모가 죽기 전에 유산 달라고 그러면요. 부모 죽으라고 그러는 놈이니까, 죽였어요. 죽여도 말 못했어요. 동네 사람 해가지고 칼을 찔러 죽여도 돌로 쳐도 부모가 아무 소리 못했어요. 경찰서에 가다 고발도 못했어요. 그 때문에 탕자비 보면은 막 그냥 아들이 올때막 아버지가 이러고 있다가 막 뛰어나가서 끌어안잖아요. 왜냐면 탕자가 지 몫을 먼저 받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 몫을 먼저 아버지가 살았을 때 받으면은 아버지 죽인 놈으로 취급해 죽이거든. 동네 사람이 다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오게 되면은 아버지가 막 끌어안자면 어떻게 돼요? 아들이 죽임 당하니까 가서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 이스라엘에서 오신 선교사한테 얘기 들었어요. 나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집들이 낮게 높은 데 있대요. 언덕에 있고 이제 부잣집들은.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이렇게 오는 게 보인다는 거야. 그러면 오니까 막 전심으로 달려가지고 끌어안는 거라는 거야. 남이 돌로 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대신 맞으려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그 돌에 맞으려고 우리를 끊으신 거죠. 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 전도 폭발할 때 나오잖아요. 예화될 때 나오죠. 로마 왕이 있는데 정말 어떤 법을 안 지키면은 죽인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끌려왔다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어머니가 끌려왔을 때 어떤 신하들은 죽이라고 그러고 어떤 신하들은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왕이. 어머니를 끌어안았잖아요, 뻘거벗고. 끊어안은 그 채찍을 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의를 이루는 게 뭔가 하면은 율법 시대로 말하면은 죄 있는 사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실 침례안에 볼 때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런 사람의 생각이죠. 목사만이 침례 줄수 있는데 이게 이런 사람의 생각 아니에요, 이게 그죠? 성경에 목사만 침례 주는 게 어딨어요? 아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 구원받는 거지. 아, 꼭 목사를 데려가서 침례 준다는 말이 어딨냐고요. 없다고요. 누구든지 줄수 있어요. 내가 구원하면. 나 집사 때도 침례 줬는데? 집사 때, 저기 저 원자력병원 한국 가는데, 우리 그 사촌동생 그, 장인 되는 분이 폐암에 걸려가지고 다 돌아가시더라고. 까마득 들어가지고 불교 신자인데, 그분을 영접시켰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죽을 텐데, 영접시켜가지고 내가, 그때 물이 탕이 없으니까 세례를 줘버렸지. 물좀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세례 줬다니까, 집사 때. 예? 그리고 부인 보고 당신도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지금 지옥 가면 남편 못 만나는데 어떡할 거냐고 했더니 아, 자기도 믿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주고 침례 줬다고. 언제 될지 모르니까. 아, 거기는 침례 안 줬어요. 교회 다니다가, 어? 교회 댕기다 나중에 받으라고 그러는 안 줬고 죽을지 모르는 사람만 죽어 본 적이 있다고요.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예식으로 보면은 거꾸로 돼야 될 텐데 주님은 뭐예요? 모든 의를 주는 게 뭐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야 되니까 죄인처럼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죠. 이래서 이게 모든 의를 이룬다.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보라 하늘들이 거기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위에 임재하신 걸 보더라. 보라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고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성삼위일체를 다본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는 못 봤지만 음성을 들었죠? 아들 하나님이 딱 자기 앞에 서 있었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죠? 성부, 성자, 성령이 딱그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한 분은 음성으로, 한 분은 형상으로, 상징적으로, 한 분은 실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침례원이 참 복된 사람이죠? 저는 침례원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오래 산다고 좋은 거냐? 어? 오래 살고 냄새나면은, 장례식 하는 사람도, 장의사들도 더 냄새 날 텐데, 팔팔 때 죽으면 말이죠. 더 깨끗할 거 아니냐. 이 침례에는 30세도 못 살았습니다. 못 살았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할 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사명에 뭔가 이거를 나의 부르심의 목적에 뭔가 주님이 이거를 잘 알아서 할때단몇 년을 살아도 이렇게 값진 거지.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죠. 그러므로 침례 요한은 멋지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됐을 때 사역을 시작했는데 6개월 먼저 났으니까 30도 안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응? 그런 거? 주님이 33세에, 아, 30세에 올라왔으니까, 아, 30세쯤 사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30은 좀 넘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때, 참 여기서 그러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3장까지 오늘 다 끝냈습니다. 오늘은 2시간을 다 채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지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정말 믿음으로 실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